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은 조금 했지만 다시 좀 반복해서 하고, 자 11장 5절부터 봅니다.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워주었던 자가 버림을 바탕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체로 돌아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네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루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북쪽 왕 시리아와 남쪽 왕 이집트 간의 이 전쟁과 또 연합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예언이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자세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11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것,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 남쪽의 그 왕들의 싸움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기 처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다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세상 나라들이 그 왕들과 왕비들과 뭐 딸들과 아들들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다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12장에 이제 들어가면 대환란이 나와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대환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 잘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클레오파트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은 역사는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까지도 다 관장하시고 그래가지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12장에 대환란으로 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죠?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상징으로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어디서 역사하는가 하면은 교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뭐 다는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은 뭐 역사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북쪽 왕이다, 남쪽 왕이다. 옛날 바벨론이 북쪽 왕 아닙니까? 북쪽에서 기름이 이렇게 기름가마가 안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초토화됐잖아요. 다 북쪽에서 역사한다. 에스겔에서도 적그리스의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모든 게 전부 통하는 거예요. 이제 쭉 가다 보면 마지막 가다 보면은 이 적그리스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대환란이 나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쓰게 하실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나중에 오랜 후에 2천 몇백 년 후에 요한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게 마지막 그 대환란을 자세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해서 성경이 끝이 나게 한 겁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대환란이 끝이 나면 세상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 끝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69일에가 다 끝났고 마지막 한 일에가 이제 연기가 됐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시계가 멈췄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멈췄고 그 멈춘 가운데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5절 보니까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결국은 남쪽 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남쪽 왕, 거기서는 먼 훗날에 될 일이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 왕국만이 영광스러운 땅, 팔레스타인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또 두 나라도 있지만은 요 북쪽 왕과 남쪽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에 결국 이들이 결국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통받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본격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8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전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 가지고 다 볼 필요 없고,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 되리라.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시리아에 원정을 갔어요. 원정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이집트에서 자기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프톨레미 왕 아닙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리아의 신들, 즉 우상의 형상들을 다 탈취하고 시리아의 고관들 또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값비싼 기명들과 신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가 이제 시리아에서 탈취한 물품 중에는 은이 4만 달란트, 금 기명들이 2,500점, 그리고 귀금속으로 빚어 만든 다량의 우상신 형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프톨레미 왕이 시리아에서 도로 찾아간 우상들의 형상들을 원래 자리였던 이집트 신전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이집트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고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공격을 가리켜서 자기네 왕에게 은혜자란 칭호를 봉헌했다. 참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이집트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쪽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란 때문에 이제 결국 다시 반란을 진압하게 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시리아를 계속 장악해가지고요 이집트가 세계 강국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북쪽 왕국을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북쪽 왕국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다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읽어도 이게 왜 이런 말씀인지 몰라요. 11장이 얼마나 자세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주님께서 탁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2장이 이루어질 것을 꼭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깜짝 놀랐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보면 역사지만은 그때 예언이거든.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괜히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세상 나라들만의 이방 나라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금신상을 몇 개를 가지고 가고 은을 몇 점을 가지고 가고 이런 거, 이런 역사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보라 이거죠.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 이걸 보라 이거죠. 세상이 끝나는 거지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시리아가 완전히 유린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부추김을 받은 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군대를 모으고 이집트에게 복수를 하려고 말이죠. 이제 또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 안티오쿠스와 함께 대군을 모았어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이게 적그리스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성전에 가서 돼지 피를 뿌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게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면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10절에 보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이렇게 예언되는데 그 한 사람,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하여서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난번에 시리아를 공격했던 그 프톨레미, 그 아들 다른 프톨레미가 왕에 올라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두로와 프톨레마이스라는 거기를 점령하고 홍수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가는 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초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성체였던 가자 지방까지 밀고 내려갔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고, 이것이 BC 218년경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절 보니까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근데 그 당시 남쪽 왕은 교만해가지고요 시리아를 이제 무시하고 방탕한, 그 왕이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안티오쿠스 군대가 막 내려오는데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져야 되는 건데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 왕이 이겼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도 그 새로 나오는 그 대군들을 무찌렀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말이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해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불경건한 자를 너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피 흘렸으니까 네가 의롭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조금 착하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같이 악한 사람을 내가 피를 흘려서 너를 이제는 의롭다고 했다 너 믿느냐? 예,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뭐죠? 그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1% 0. 몇 프로라도 내 의가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심으로 믿게 되면 핏공로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잘못 전할 때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거는 진리를 기뻐하고 그랬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는 불의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거죠. 자, 12절 보니까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 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안티오쿠스 대군과 싸워서 참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부톨레미 그 필로마네르라는 그 아들인데 우쭐해졌죠. 그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니에요? 시리아군 수만 명을 넘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시리아를 이제 정복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는 그 아들 왕 이 교만한 안이한 태도로 인해서 결국 또 한 번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결국은 그렇게 입증된 셈입니다. 아까는 질 거를 이겼고 지금 또 이길 거를 졌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예언대로 결국 그는 세력을 얻지 못했어요. 어느 나라건 하나님이 결국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게 없는 거죠. 13절 보세요.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에 보면 싸움이라는 게 이 미움,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증오 때문에. 한번 지면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싸움하고 또 이긴 데는 또 아니라도 또 망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 13년 동안은 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북쪽 왕 안티오쿠스는 그 기간이 지나니까 옛날 생각이 났죠. 화가 났죠. 전보다 더 큰 물을 일으키고 더 큰 군대에 많은 부를 축적해서 이집트를 이제 공략하려고 힘을 길러갔다. 이 말씀은 이루려고. 그래서 그 사이 이집트에서는 그 있던 왕이 죽어버리고 결국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는 이제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면은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이렇게 이집트와 시리아 두 왕국 사이에는 전쟁이 끝날 일이 없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에 사태는 항상 새롭게 역사가 이제 전개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와 시리아라는 두 왕국을 둘러싼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는 동안에 두 왕국 자체는 그대로 이집트와 시리아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이라는 이름에 변함이 없지요. 지금도 그렇죠. 시리아와 이집트가 아직도 있죠. 또 두 왕국의 왕들 역시 프톨레미니 셀레우스 구스니 하는 그러한 안티오쿠스 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죠. 이집트 경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된 그리스의 프톨레미 왕조의 그 장악당하기 전까지는 왕의 전통적인 공식 직위명이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근데 그 파라오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프톨레미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요셉이 있을 당시엔 파라오였죠. 지금도 그래서 파라오의 그 미라를 파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후에 프톨레미 왕조로 바뀐 거예요. 약해진 거죠. 자, 14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네 백성의 강도들도, 네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이죠,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남쪽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젖도떼기 전에 왕이 올랐던 남쪽 왕에 대항해 일어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케도네 왕 필리포스가 있었고, 그는 이집트를 분할 지배할 욕심으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와 손을 잡고 동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한편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내부적인 혼란과 소요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들끓는 소처럼 아주 고통을 받게 됐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중에는 안티오쿠스의 호감을 사려는 그 매국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지가 더 어렵게 됐고, 그 매국노들을 두고 내 백성의 강도들이다, 한국의 이완용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들은 환상을 세우려고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높이고 우쭐댔지만, 시리아 안티오쿠스는 이들 유대인 배신자들의 강교한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쳤어요. 아, 요놈들 봐라, 요놈들은 우리도 배반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도들도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시리아죠, 토르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이 당시에 보면 영광스러운 땅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게 나오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계속 남쪽 왕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아 왕은 결국 팔레스타인 땅을 밟고 가면서 이집트를 결국 침략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 짓밟힘을 당한 거죠. 토르를 쌓고 강력한 공격을 퍼부은 바람에 이집트 군대는 성읍을 사살하려고 죽음을 다해서 저항했지만은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이런 예언대로 결국은 그들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죠.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여기 보면은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이런 예언을 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이제 앞으로 34절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또 32절에 가보면요, 또 그가 언약을 거슬려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다. 읽어볼 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7년 평화조약을 깨뜨리는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보면 점점 대환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자, 17절 보세요.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대세를 갖추고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정리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결국 그 안티오쿠스는 계속해서 이집트를 계속 공격을 하려고 그랬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방침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당시 안티오쿠스는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안티오쿠스의 딸이에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어린 왕에게 아내로 제공했지요. 그래서 평화 공세를 취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딸을 그 이집트의 어린 왕에게 왕비로 줬어요. 여기 보면 클레오파트라를 여인들의 딸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날 것까지도 예언에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이집트는 결국 그 안티오쿠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클레오파트라와 그 어린 프톨레미 아마 결혼은 이제 한 5년 뒤에 성사가 됐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다. 사실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자기 이쁜 딸을 이집트의 왕의 어린 왕에게 준 것은 그 딸을 좀 사용해 가지고 이집트를 좀 멸망하게 하려고 부패시키려 했다. 나쁜 사람이죠. 뭐 요즘도 뭐요? 정략 결혼 시킨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왕의 편에 서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자신의 편에 서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럴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내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왕의 그 남편을 배신하게 되면은 사실 그 여인이 부패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버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인 프톨레미 편에 서서 이집트를 도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옛날 영화도 나왔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로마가 자기 아버지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승전을 경축하러 로마에까지 가는 남편과 동의하게 됐어요.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딸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남편한테 빠져가지고 자기를 배반한 거 아니고 자기가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그런데 그 로마에서 결국 이제 전쟁을 이겼다는 승전 파티를 하는데 자기가 자결을 해야지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거기 자기 남편하고 동행했다. 이게 부패, 자기 딸을 부패시키려 했던 안티오쿠스의 강경 계획은 수표로 돌아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11장이 얼마나 길어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 한 일에 동안 일어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공부들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알게 되면 미래 역사를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깜깜한 허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장래를 가르쳐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 뭐 앞으로 몇 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앞으로도 11장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갈 때 야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자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어떤 모든 말씀도,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도 100%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속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든든히 서서 사단을 대적하며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서서 마지막 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다 공부하여서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성시켜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